저희 장모님의 시댁, 장인의 고향은 안면도 부근의 작은 섬입니다. 지금도 장인의 부모님은 그 섬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20년 전 어느 한날 이후로 장모는 그 시댁인 그 섬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가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딸 셋집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동생이 있고 위로 언니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또 운전자는 제 장모였고 그 사고로 제 아내는 첫째 딸이 되었습니다. 장모는 지금 운전을 잘 하십니다. 또 시부모에게도 참잘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시댁은 가지 못하십니다. 가족이 된 이후 조금씩 사연을 듣습니다. 사고 이후의 고통이 그리고 가슴이 미어진 이야기들을 좀 듣습니다. 거실에는 내 가족이 찍은 가족 사진이 화목하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연을 아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먹먹해집니다. 인생을 살고 있다면 누구나 다 사연 하나쯤은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해서 아무런 사연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의 불화, 또 사업의 실패, 그로 인한 빚더미, 오랜 질병과 또 가정의 깨짐, 이혼과 유산 등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요. 모두가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사연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리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이야기를 듣고요. 학대를 받은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에도 앞뒤 옆으로 모르는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멀쩡해 보이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사연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아프다고 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연이 많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의 한 신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두로는 이방인이 사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곳을 찾아 두로의 한 신자의 집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조용한 곳이라면 유대 땅에도 많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과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이방 땅으로 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앞에 문맥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주제가 정결과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대인들의 전통만 따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일침을 가하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두로 땅으로 가십니다. 의도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밥 먹고 의도적으로 이방인들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정결이고 무엇이 진짜 부정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대화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마가복음 저자는 2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방인이란 사실을 두 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그리스어를 할줄 안다라는 것을 보면 중산층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종하지 않는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니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까지 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인은 오랜 기간 귀신 들려 미쳐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자연히 그 딸과 그 어미를 멀리했을 것이고요. 모이기만 하면 미쳐가는 딸을 가리키며 이렇게 저렇게 모녀를 향해 비수를 꽂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도 빌어봤고 귀신 들린다는 데 좋다는 약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겠죠. 다 때려치고 싶지만 여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여인은 엄마입니다. 사역을 하면은 병원에 많이 다닙니다. 병원 신방 중 제일 가야 하는데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면 어린이 병동입니다. 작은 아이의 팔에 주사 바늘을 볼 수 있고요. 지나가다 백혈병 걸린 아이의 머리를 보면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사 선생님 다 드릴 테니 고쳐만 주세요. 애원하다가 엄마들은 원망을 합니다. 화를 내면서 또 무릎을 꿇습니다. TV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로 만들었던 그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죠. 병든 자를 고치고 물고기 두 개로 5,000명을 먹였던 소문이 여인의 귀까지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만이 기적을 벌일 수 있다라는 소문이 여인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을 행하던 예수가 여인의 동네에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뭐 용한 의사가 있다고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또 여인이 함부로 찾아갈 수 없던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면 이방 여인의 몸으로 평생이라도 만날 수 없는 유대인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눈에는 보일 게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시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만남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의 사회와 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묻기도 전에 외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딸의 고침을 위해선 민족적 반감도 개인의 자존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무릎 꿇는 건 물론이고 발바닥을 핥으라면 고민하지 않고 핥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즉 유대인 예수님께서 베푸실 치료와 은혜의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 하는 것이지 당시에 개로 비유되던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니 내일 오라고 말을 하던가, 진짜 고쳐주기 싫으면 고치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개들에게 줄 은혜는 없으니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네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어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화를 내신 것은 아닙니다. 또 경멸조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때와 같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구약에서 이방인을 멸시할 때 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이 개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경멸하던 그런 개가 아니라 강아지 애완견으로 기른 그런 강아지를 표현하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모욕감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개라는 표현은 모멸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시 두로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량 조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갈릴리 북쪽 산지의 유대 농부들의 농작물을 돈으로 사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농작물이 많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부유한 두로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농작물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돈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겨울 같은 상황이 되면 갈릴리 사람들은 위의 비유를 사용했다라고는 합니다. 자녀의 떡, 즉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취하여 이교의 개들,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이 옳으냐? 어떤 사회적인 문제였죠. 마지막으로 두로와 갈릴리 사이에는 지역적으로 분명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두로 지역 사람들의 욕심은 하나입니다. 갈릴리의 곡창 지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갈등이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회, 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더욱 강조하고 여인이 숨기고 싶은 수치를 지적하며 대답을 합니다. 개에게 줄 은혜는 없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찾아왔을까요?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큰 마음 먹고 예수를 찾아온 사연 가득한 여인에게 개에게 줄 은혜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사연 가득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나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형편이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왜 잘 안 풀리는 줄 알아? 너의 믿음을 봐라. 그렇게 살면 은혜 받을 것 같아?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더러운 것 다 아는데 그래서 은혜 받을 것 같아? 나는 너무나 숨기고 싶은데 예수님은 정곡을 찌릅니다. 서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만 왜 너무 박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믿음도 좋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너가 아니라 네 옆에 공부자라고 돈도 줘 있고 잘생긴 사람에게 줘야 이 사람이 간증하면 더 은혜롭다 말하지 않을까? 정작 너는 은혜를 외치지만 결론은 성공하고 싶은 것 아니냐? 우리의 이런 속마음을 예수님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나 혼자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겁니까? 우리 다 이런 마음, 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고 이 개가 애완용 강아지라고 해도 이건 너무합니다. 물론 성경을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방 지역 방문은 의도적 방문이었고 또 이 질문 또한 그녀의 믿음을 보는 것이었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방 선교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와 구원사적 과정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여인의 현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모진 손가락을 받아온 여인이고 조그만 상처에도 비수 꽂는 말로 여겼을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라는 현실적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대답에 이렇게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현실에 피하지도 않죠. 숨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는지 현실에 직면합니다. 주여라고 외칩니다. 재미나게도 마가복음에서 주여라는 이 외침은 이 여인의 입에서만 나옵니다. 원망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주여라고 예수님을 높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여인의 대답에서 드러나는 것은 신학적 깨달음도 아니고요. 그 깊이도 아니고 빵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돌봄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선권인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깨끗한 음식과 잘 차려진 것은 자녀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개 같은 존재인 나는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여인이 의식적으로 항상 피하던 것 아닙니까? 의식적으로 피하던 손가락질과 경멸과 모욕인데 어쩌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단했을 수도 있는데 여인은 스스로 개 되기를 자처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당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 보니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소연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세 한탄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그 한 많은 이 사연이 여인을 예수의 무릎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또 나한테요? 하나님 왜 또 나입니까? 그래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이래서인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든 사연을 만나게 하실 때는 내가 삶에 부족한 원인을 찾아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바라봅니다. 이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회개도요, 앞으로 주실 은혜입니다. 여인의 고백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녀를 한없이 낫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사회적 시선에 유대인들이 개라고 지목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수치심도 아니고요, 신학적 깨달음도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자비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과 8장 사이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6장과 8장 사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빵 이야기들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재미난 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그 이상으로 믿음이 발전하진 않습니다. 6장 52절과 8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 떼시던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빵 전체를 먹은 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반면 유대 종교인들이 규정해 놓은 경계선 밖에 있던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여인은 빵 덩이가 아니라 빵 부스러기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유대인이고 예수와 함께 있다고 자랑하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아닌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개 되기마저 자처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여러분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선들을 넘어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겹겹이 쌓인 인생의 사연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연이 여러분을 예수께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십니까? 여인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쌍히 봐주겠지 연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진정으로 부딪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대답에 유일하게 맞받아친 여인이 우리가 오늘 본 수로보니기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치자 예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인은 진정 부스러기만 바랬는데 그것도 개가 되어서 먹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자녀로 먹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의 표현에 의거하면 이제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후의 일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삶의 이후를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 땅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지역의 첫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은혜를 맛본 자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멋있어 보일 것도 없고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지점에서 한없이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불청객으로 찾아온 그 사연과 원망은 한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더욱 예수님께 이끌게 해주는 목적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년 전 제 아내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첫째 딸만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어린 나이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 아내의 가정은 예수께로 인도되었고 장인 장모는 직분도 받고 첫째가 된 둘째 딸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언니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또 이 슬픔은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슬픔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가혹하게 말합니다.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 다음 주부터 조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합시다. 어떤 목적 쟁취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시다. 그동안 이리저리 핑계대며 피했던 그 사연을 가지고 나옵시다. 상한 심령 그대로 갖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하여 기도하는 그 기간에 또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연을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회복시키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와 전도와 수련의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오마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냥 예수 앞에 엎드리며 나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